오늘 성화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그런 일이고 목사나 성도 모두에게 너무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구원을 받으면 진짜 구원을 받으면 성화의 과정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이미 성화의 과정 그 마라톤에 이미 참가를 한 거예요. 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어야 할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세상, 세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요소가 있고 육신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뒤에서 세상을 악으로 이끌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구로 만드는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육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있고 우리의 육신만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그럼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강하게 우리를 대적한다 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의 핵심이 네 개 있는 거예요. 네 개. 세상 자꾸 탓할 세상도 물론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네 개 있는 거다. 네 개.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의 두 가지 본성. 이렇게 하고 육신이 정말 문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 성경이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생기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오늘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육신 그 다음에 육체 아니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이런 육 이런 말은 그리스 말로는 사륵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영어로는 이거를 플래쉬, 고기 덩어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성경에만 150회 이상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그 육이라고 하는 가서 보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가면은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커넥티컷 주에 미들타운 바이블 철치 그래서 미들타운 바이 그냥 미들타운 바이블 철치.org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리 성경 신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뭐 수많은 교리들이 아주 낱낱이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잘 요약이 돼 있어요.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 글을 쓰시는 분은 그게 목사님이 아니고 조지 젤러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쓰고 있고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가장 중요한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니까 영어 하시는 분은 middletownbiblechurch.org 거기를 좀 가서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육 설교인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부실하다. 우리 여기에 오늘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설교가 무지 많이 성경 구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 일단 찾지 마시고 노트 내일이면 다 올라가니까 원하시면 저 PPT도 다 그냥 올릴 테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게 화면에 이렇게 비춰주면은 그냥 저하고 같이 쭉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그냥 성경을 오늘은 쭉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쭉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교육 설교. 제가 이런 설교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주일 오전에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의 조지 젤러의 이 글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거의 이제 번역하다시피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 그 딜레마는 뭐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면은 죄를 좀 안 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은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악한 그 욕망 뭐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야 되는데 구원 받았는데도 이놈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 건 안 하고 있어요.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불신자하고 사는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사는 그런 삶을 보면 내 옆에서 착하게 살고 있는 저 사람, 좀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사는 게 더 형편없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하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내가 또 그 삶을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가,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같이 여기 나오는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구원 받기 전에 사람, 구원 받기 전에 그런 사람을 성경은 내추럴맨이라 그래요. 내추럴맨.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본성대로만 사는 사람. 이걸 뭐 조금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자연인,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불신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불신자, 본성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자연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는 본성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본성이 있어요. 자, 그 본성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죠? 나오죠? 예, 예레미야 17장 9절 가서 보니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씀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극도로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아마 이번 금요일에 예레미야 강의할 때 마침 이 구절이 나와서 극도로 사악하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desperately wicked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esperate하다고 하는 거는 필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설명하면서 절벽에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내려가다가 나무 하나가 있어서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어떻게 붙잡겠어요? 필사적으로 붙잡지 않겠어요? 이거 뭐 하면 그냥 밑으로 떨어져 죽는 거니까 필사적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 악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필사적으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 대언자가 저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사악하다, 그 말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원 받기 전에 내추럴맨, 자연인, 본성에 속한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있다. 이거는 나병이나 아니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지금까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병이에요. 이 병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라고 이야기하냐. 여기 얘기하는 죄는 우리가 뭐 이거 짓는 뭐 간음 이런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일으키는 그 요소, 죄성, 그걸 영어로는 sin이라고 얘기하는데, sin이 그냥 하나하나의 죄도 되고 죄를 일으키는 그 근본 요소 자체를 si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이와 같은 요소가 뭐냐, 죄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지, 수 없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다,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과 제가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이런 건 절대 사람을 더럽게, 여기서 지금 더럽게 한다는 건 지저분하게 뭐 흙탕물 튀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하게 서야 되는데 근데 깨끗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데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이는 것,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거 외에도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요소. 더럽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의 상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원래 악하다.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간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전쟁이 아니고 기근이 아니고 가난이 아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아니고 악한 정부가 아니고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정부도 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쟁도 그렇죠.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죄성, 부패한 본성, 성경이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애가 왔고 생선 주세요. 영어로 fish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선을 베풀자는 것 같잖아.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선을 베풀자.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다 도토리 기자에게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선한 것 같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그런 좋은 아버지 같아도 아내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그런 좋은 남편 같아도 예수님이 사람은 악하다고 해. 기본적으로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악하냐? 첫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 조금 저 사람 조금 더 착한 것 같아. 조금 더 나쁜 거. 이 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 눈앞에서는 100% 악하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가서 보니까 넘기시죠.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의 다시 태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또 유대인들 지금 다스리는 건 다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나 교황이나 누구나 대통령이든 누구나 다 가서 보니까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영어로 no, not one 이렇게 돼 있어요. No, not one.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판결문이에요. No, not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올 때도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 방에 가면 거울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옵니다. 뭐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니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매직 거울을 사용해 갖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 여기 있는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무언가가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게 거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거울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뭐냐? 로마서 8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장 8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뭐 하나님 좋아하는 그런 일 뭐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 거기 있는 거죠.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란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느니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회개보고 해야 될 것과 같은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이런 사람, 그렇죠? 이 사람만 예수님 안에 사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디도서 가서 보니까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의 과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디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도, 나 바울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한때는 어리석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리고 속아 넘어가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믿기 전에 우리가 하던 그런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뭐 무슨 마더 테레사 뭐 등등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스윗한 거예요. 스윗. 성경 말씀이 스윗하고 아주 프레셔스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과거에 행한 무슨 선한 업적,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에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우리의 더러운 것을 완전히 씻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지, 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가서 보니까 사람의 상태 이렇게 나오는데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에티오피아 사람이나 저 흑인이 나오잖아요. 저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그 옆에 가서 보니까 표범이 나오잖아요.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냐? 제가 표범은 못 만져봤지만 여러분 고양이랑 다 만져봤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거기 점이 다 있잖아요. 또 우리 애들이 개를 키워갖고 까만 거 하얀 거 이런 게 개 점 있는 걸 이제 키워서 가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비눗물 가지고 그거 바꾸려고 해봐야 그 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저 표범의 저 반점 여러분 저걸 어떻게 빼갖고나 해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빼고 양잿물로 닦고 한다고 저 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저 흑인 피부가 저 검대 그렇지 여러분 비누로 다 해서 빡빡 문질른다고 저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그렇죠. 악을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옛 본성을 가진 이와 같은 상태 이거를 성경을 플래시라고 이야기하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플래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육신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상태가 저 상태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본성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을 성경은 옛 본성, 네, old nature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세요. 네, 그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new nature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 새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새로운 그런 그 본성을 입은 그런 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 여러분 의라는 건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하나님만 옳으시잖아요. 거룩하다는 거. 그렇죠. 어느 누구만 거룩해? 하나님만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룩함으로 창조가 됐다.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예요. 있는 걸 바꾸는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가 창조 행위인데 이렇게 창조된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새 사람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냐. 가서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우리 육신의 약간의 그 부패한 게 그 썩은 거잖아요. 이걸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게 형성이 되냐?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이 예, 새로운 그런 본성이 없었던 게 어떻게 갑자기 창조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서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창조물,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말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전에 하늘과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던 거를 말씀을 통해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생겨났잖아요. 이 행위를 그거를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엄밀한 의미의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살다가 구원 받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창조의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이게 일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안에 본성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본성이 이제 생겨나는, 우리 안에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창조가 되면서 옛 본성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새로운 본성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럼 과거의 옛 본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악한 게 100% 악하던 게 한 70% 정도로 악한 걸로 바뀌는 게 아닌가. 한 30% 정도 악한 걸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나. 요한일서 1장 8절하고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면 사도 요한을 포함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만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 나는 이제 새로운 본성을 입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맞죠, 여러분? 나 죄 없어.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도망가라는 그 사람한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 없는 사람이야.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왜 죄를 짓겠어요?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옛 본성이 완전히 박멸이 됐으면은, 그럼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매일 경험하는 그 현실이 뭐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본성이 완전히 박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구원은 일회적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그냥 평생 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밖으로 탁 나오는 그 순간이 있는 거지,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30년, 40년 아기 낳는다고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온하는 거다. 보온, 태어나는 거다. 출생은, 그렇죠? 그 다음에는 grow 하는 거예요. grow,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 몸이 변화가 돼서 휴거를 받든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 우리 영과 혼이 떠나잖아요. 그 순간까지는, 죽을 때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다. 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위대한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흠모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그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전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이게 무슨 얘기야? 두 본성이 내 안에 존재한다. 두 본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플래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존재하고 있다. 부패한 본성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이 존재하고 두 가지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에 벗겨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은, 나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바울의 이런 고백이, 오, 나는 비참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옛 본성이 박멸되는 게 아니다. 구원받으니까 죄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있어요, 분명하게. 자, 그럼 옛 본성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본성, 성경이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육이라고 하는 그 옛 본성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옛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옛 본성은 예레미야 표현대로 어떻게 해요? 극도로 사악해요. 근데 이상한 건 구원받고 나면 육신이 더 사악해 보여요, 우리가. 예? 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 그냥 잡아 끌잖아, 이게. 가지 못하게. 우리가 보통 뒷다리 잡는다 그러잖아요. 뭘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살아나가고 하지 못하게 우리를 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성경은 뭐라 하는? 노.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다.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교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 여기 나오면 시기심에 찬 그런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미리 너에게 경고한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일들 저와 여러분이 행해요. 행합니다, 이런 일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육신의 행위예요. 어떻게 자꾸 뒷다리 잡아 끄는 이게 있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 옛사람의 이게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하면은 어떤 일이 안 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게 인간적인 그런 힘을 통해서는 얼마만큼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인 거예요. 예. 그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저 성령의 열매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저와 여러분 진정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유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옛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옛 본성은 결코 향상이 되지 않아요. 그냥 부패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지 변하지 않고 향상이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처참한 상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옛 본성은 좋은 것으로 변형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아주 쫙 갈라놨어요, 성경이. 육에서 난 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한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하는 그 일만 선한 거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출생한다는 거는 창조 행위지 변형의 행위가 아니다. 변형한다는 건 리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다 낡고 그럼 옛날에 기치 넓은 거면 기치를 작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져다 줘요, 여러분? 리폼하는 하우스에 가져다 주잖아요. 리폼하라고. 그렇죠? 예,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건 리폼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깃 넓었던 거 깃 이렇게 좁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행 따라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잘못 생각하면 옛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는 거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 본성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도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걸으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조금씩 더 다가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옛 본성이 변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옛 본성은 한마디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뭐하고 똑같으냐? 오염된 우물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물이 있으면 우리가 두레박이나 뭘 해서 물을 퍼서 먹잖아요. 이게 오염이 되면 그러면 못 먹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으면 콜레라 걸리고 여름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좀 환경 미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변에 벽에다 그림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다고 물이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변하지. 아, 그러면 한번 두레박을 바꿔볼까? 옛날에 우리 두레박 쭉 내렸다가 올리고 했잖아요. 두레박 그거 하려면 또 줄도 있잖아요. 줄도 바꾸고 두레박을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물이 오염된 그 물이 바뀌냐 말이에요.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주변 청소하고 두레박 바꾸고 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오염의 원인이 어디죠? 저 땅 밑에 있는 거잖아요. 저 땅 밑에 그게 지금 오염이 돼 있으니까 이 물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오염이 돼 있냐?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저 밑바닥에 저 생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이. 거기가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거 주변 청소해 갖고는 절대로 깨끗한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아담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아담의 본성.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바꾸려고, 그거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사람의 힘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쥐어 짜고 뭐 주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 물을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이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성경은 그걸 통해서는 never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새롭게 탄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근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원 자체 그대로 두고 밖에 거 아무리 고쳐봐야 소용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 옛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가서 보니까 잠언 15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악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8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뭐 예물을 갖다 바치고 뭐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십일조 이거 하는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암만 갖다 바쳐봐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절에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거다. 사악한 자가 다니는 모든 길은 다 사악한, 이건 주께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가서 abomination, 주께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이거를 미워하는 것 중에 가장 미워하는 게 abomination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abomination. 이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이거 할 때 가증하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26절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도 주님이 받지 않고 다니는 모든 길이 다 사악하고 하는 생각들이 사악하고 언행이 다 사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그런 결론이다. 그러니까 옛 본성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날까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구원 받고 뭐라 그래?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 그걸 생각을 하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조금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성도에게는 옛 본성과 새 본성이 갈등하는 일이 100% 생겨야 돼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갈등하는 일이 100% 생겨야 되는데 불신자는 새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아 그러면 불신자는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 불신자라고 막 악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자, 불신자에게도 선과 악의 다툼이 있어요. 불신자는 옛 본성과 새 본성의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다툼이 있어요. 불신자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왜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양심이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항상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어떻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어도 심각한 죄를 지으면 잠을 못 자고 그런 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있는 거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억제 요소가 있어요.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야단을 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애도 그럼 어떻게 돼? 억제가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국가가 어떻게 해서 징벌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이 업적을 이렇게 이제 쌌단 말이야. 아 그런데 조금만 죄를 잘못 지으면 그 명예가 다 사라져버리니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져버리니까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옛 본성과 새 본성 사이의 그런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러한 갈등이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갈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구원받으면은 새로운 본성이 이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6절에 그런 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옛날 성경 보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 뭘 행하는 거,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하는 게 뭐예요? 걸어 다니는 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꽝 하고 부딪혀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할 수도 없고 100% 육신을 따라서 100%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100%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는 거다. 여기 지금 나오는 육신이 뭐예요? 옛 본성이에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이 옛 본성은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기 지금 성령님은 이건 우리의 새로운 본성 그 이야기하는데 누가 주는 거냐?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은 첫 아담, 둘째 아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넌 반드시 선한 일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딱 세워갖고 이렇게 끌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이후에도 뭐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할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내 안에 있던 그 육신을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걸어 다닐 건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오 나는 비참해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님 안에서 걷지 못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확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무겁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짓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옛 본성하고 그다음에 새 본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옛사람과 그 다음에 새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또 나와요. 이것도 잠깐 설명합니다. 옛사람은 옛 본성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새사람은 새로운 그런 그 본성을 가진 특징을 그대로 가진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은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 난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첫 아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에서 난 사람이에요. 자, 세 사람은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영에서 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옛사람을 로마서 가서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동시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원칙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옛사람이 죽었으면 옛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왜 성경은 저렇게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죽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데 왜 죽은 사람이 뭐 일을 하는 그런 일이 내 가운데서 나타나느냐.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왜 그래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향해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야 하고 매일같이 여기며 그걸 승리로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죽이라는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죽이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위치적으로는. 근데 여전히 육신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면 옛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자, 두 가지 오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이 땅에서 나는 죄가 없는 완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하다 그랬죠. 나는 구원받아서 이젠 죄성이 다 사라졌다.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완전 무결한 성화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봤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틀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오류입니다. 두 번째 오류가 있어요. 이건 또 뭐냐? 나는 원래 불완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로마서 5장하고 6장을 가져다 대고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는 면허를 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죄 짓는 면허. 아시겠죠? 무슨 죄를 지어도 어차피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에 대해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인 해이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이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래?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구원 받으면은 그 다음 절을 보여주시죠. 로마서 6장 17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손과 발과 눈과 이런 모든 거 이런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갖고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악한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렇죠? 의가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가서 다 찾으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가지고 읽고, 그리고서 이 밑에 있는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가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앞부분은 제가 읽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이걸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일어났어요. 눈 부시고 그리고 비비고 일어났어요. 그럼 딱 침대 옆에 앉잖아요. 아버지,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죄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됨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님께서 저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삶을 주관해 주셔서 제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를 향해 죽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이제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살다가 이제 가서 이제 침대에 누울 때가 있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여러 가지 죄가 이제 있잖아요. 그럼 이제 후반부를 읽는 후반부. 요한일서 2장 1절의 후반부.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잖아요. 하루 종일 살면서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 말씀을 놓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자, 그 변호자가 제게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제 삶을 오늘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부족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제가 오늘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저의 죄들을 고백을 합니다. 완전한 용서와 교제의 회복을 주신 거 이미 주셨잖아요.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권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요한일서 2장 1절의 앞부분을 읽고, 그렇죠? 잠자기 전에 요한일서 2장 1절의 뒷부분을 읽고,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퀴즈를, 이번 주 성경 퀴즈는 이걸 드리도록 하겠어요. 한번 가서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만일 여기 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다가 그 나 대신에 옛사람, 새사람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옛 본성, 새 본성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어 하나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행하, 여긴 나는 누구예요? 옛사람이잖아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 새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기 지금 나가 똑같은 난데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이게 15절부터 25절까지 있단 말이에요. 15절부터 25절 이거를 여러분이 쓰시든 아니 뭘 하도 좋으니까 거기다 놓고 거기 나온 내가 이거 나오면 거기다가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새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라. 거기다가 이렇게 써보시면은 아 이거구나, 이게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15절에 있는 것처럼 새 본성이 무언가 새 걸 하려고 하는데 옛 본성이 막는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나를 옛 본성 새,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뉴 올드로 해서 써보시라고. 뉴 올드로 한번 써보세요. 제가 뭐 답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그런 갈등이 나오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여기서 끝나면은 그런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뭐가 나와요? 그 다음 구절이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 8장 1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짓는 그런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과 기독교의 위대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승리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인디안에게 선교사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죽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게 매일같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인디안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표현하면 선교사님 이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 마리 개가 항상 싸우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얀 개고 하나는 검은 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근데 어떤 개가 이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개가 이깁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인디안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깁니다. 먹이를 줘서 힘이 센 놈이 먹이를 못 먹어서 굶주린 개를 이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두 마리 개가 지금 있다. 그 있어요. 그 하나를 굶겨야지. 하나는 굶기고 어떻게 하나는 많이 먹여야 그래야 많이 먹은 개가 항상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에게 설명이 안 되니까 선교사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이 욕구, 이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쪽으로 자꾸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걸 자꾸 밥을 주면은 그럼 어떻게 육신이 이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겨요. 이 육신의 소욕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야 된다 이 얘기. 육신의 소욕을 굶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굶기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쪽에다 자꾸 밥을 가져다 주고 그쪽을 따라가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화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거 없어요. 예,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생겨요. 하얀 개하고 검은 개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개를 많이 먹이느냐에 따라 여러분과 저의 성화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소욕, 욕구가 있잖아요.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 안에 성화가 조금 더 많이 많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는 모르겠는데도 오늘보다는 더 좋은 성도가 돼서 여기 와 있지 않겠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